자, 어제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다. 그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복음 전도의 열심이다. 그런가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 특성 가운데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는 복음 전도의 열심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러 다니는 사람이 누가 열심히 하다니? 이단에 속한 사람이 열심히 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단이든지 신천지든지 이게 다 이단들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마치 복음주의자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인 것처럼 그 중에 우리 개혁파 사람들은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복음주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의 열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몇 가지 교회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주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날서부터 해오던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주의 교회들이 있죠. 요즘은 또 현대주의를 넘어서 1960년대서부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후현대주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현대주의 교회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머징 처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번역도 안 하고 그냥 이머징 처치라고들 많이 써요. 점점점 이게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자들이 여럿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루터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루터파를 복음주의 교회, 에반게리시의 킬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루터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쳤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것에 힘쓰는 것, 그 루터파에서 그것도 강조하긴 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거를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복음과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대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복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으로 나아간 거예요. 반율법주의. 우린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파의 그 생각을 성경의 근거에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 그걸 우리가 이제 개혁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루터파 교회만 있었었는데 다양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어져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믿는 바를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온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 안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럴 수는 없어서 우리가 같은 복음주의이긴 한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주의다. 그죠? 그리고 복음주의가 복음주의적 특성을 지니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주의의 특성은 성경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진짜 성경에 충실하려면 지금 현재의 복음주의로부터 훨씬 더 성경에 충실하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성경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게 개혁주의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행하는 바도 성경적으로 개혁을 하자. 그런데 실제로 역사의 가운데서 그렇게 해온 우리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개혁파 교회 또는 스코틀랜드 경우에 있어서는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통, 이거는 이제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전통주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게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해서 옳은 전통은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런데 교회가 점점 타락을 해져가지고서는 이상한 형태의 교회로 이제 갔을 때 그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뜻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안에 그 정신 나간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없애버리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맨 처음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 때 마치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주일날이면 예배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상해진 형태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안에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큰 이제 원칙이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때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개혁파 교회는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근데 기준을 성경으로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장로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한신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교단이에요. 장로교회. 그분들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개혁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지향해 나가는 거는 16세기, 17세기에 정말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잘 이렇게 마련해 보려고 하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주로 지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러냐? 옛날엔 그렇게 믿었지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전통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들으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통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거냐 하면 개혁을 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서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게 항상 있음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일생일대에 한 번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하는 회개입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방향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 conversion 한다고 그래요. conversion. 그걸 우리말로는 회심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번역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회심이라고 번역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옛날에 불교에 회심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고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가 딱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컨버션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어서 개과천선하는 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번역해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불교적 회심, 기독교적 회심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별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런 걸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컨버션이란 말을 변개라고 번역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일생일대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딱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걸 한 번 이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딱 살기로 한 다음에는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스펠송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리고 no turning back. 그죠?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변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늘 자꾸 발견해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그게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교회의 개혁이다. 교회의 갱신이다. 교회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문제점을 늘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천상에 있는 교회,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승리한 교회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형제들인 우리도 그 속에 속해 있는 복음주의 교회, 우리도 그 교회인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믿는 바나 교회에서 행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아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냥 해요.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특성은 뭐냐면 그걸 면밀히 찾아내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냐 하면요. 우선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서부터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없습니다. 옛날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세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개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느냐? 자기 자신보다도 남이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세리, 저거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을 딱 둘러보더니 당신네들은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같이 하자고 안 합니다. 그 누구도 안 와요. 한국 땅에서 개혁파를 지향하는 교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성격을 자꾸 드러내요. 그러면은요 개혁을 실제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혁은 어디서 하는 거냐? 우리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거냐면 남한테는 늘 관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엄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입니다. 개혁은 우리를 개혁하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 우리가 충분히 개혁적이지 않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걸 자꾸 발견해서 그걸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도, 복음주의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이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상이 개혁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개혁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먼저 예수님 당시서부터 한번 시작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회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뭐 이게 다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긴 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문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나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나도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게끔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한 시간에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시간이 있어요. 물론 이건 율법에 있는 건 아닌데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나 사도들도 그걸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죠? 제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같이 가잖아요. 성경 가운데 너희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같이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다가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기도하느냐 하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어디 남아있겠어요?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데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뭐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회당 예배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남자들은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져서 참 다행입니다. 아니면 장로님이 30분 기도하시면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30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은 안 그러죠.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목사님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 시간이 됐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못 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서서라도 하는 겁니다. 이때 목적이 두 가지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인데도 기도 안 하는 이 사람들 이거 보고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시장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 시간에. 시장에 가가지고서는 기도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육적 목적을 지닙니다. 이거 보고 여기 민중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희는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을 지키고 유대 민중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뭔가를 배울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안 오니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룹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가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오던 게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만 보태지면 이게 우리가 유대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운동에 주님이 보태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처음부터 시작해. 그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원칙을 해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아주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라운드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나야 되잖아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정말 놀랍게 자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롭다 하시며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바울 주변에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옛날에 율법을 주셨을 때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울 주변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바울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플러스 율법을 좀 지키자. 그렇죠? 바울이 강력하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여기에 기독교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갔으면 기독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게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 여기가 이제 복음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되는 거고 바울도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되는 거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선언이 됐으면 기독교회라고 하는 데는 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제 딱 지나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기독교회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독교회가 세월이 좀 지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저 아일랜드 쪽에서 아일랜드가 지금도 이제 낙후돼 있지만 옛날에 훨씬 더 낙후돼 있었는데 예, 이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로마를 향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다 열심히 믿으리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와 봤더니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엉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수도승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기독교회가 이게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딱 들으면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딱 비춰보면요. 여러분 한번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구원 얻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예?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였어요? 아까 바리새인들 얘기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잘 준행하면 구원 얻는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된 다음에 또 바울하고 논쟁하던 유대화주의자들의 견해가 틀렸다고 논쟁한 다음에 기독교회 안에서 한 4세기쯤에 나타난 견해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날마다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좋은 동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도 안 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은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기독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펠라기오스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천주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그러시네. 거기서도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아까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이단이에요, 정말. 그럼 이게 틀렸으면 이 세상에 그런 견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17세기, 18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견해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는 이걸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천주교회의 가르침은 결국 뭐냐면 이런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필요해. 그거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어느 정도는 해야 온전히 구원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쯤은 펠라기우스 주의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그래요. 반쯤은 펠라기우스 주의다. 이게 얘기하는 동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동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놓고선 다 엉터리로 사니까 너희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천주교에서 머더 테레사 같은 사람을 존중을 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잘 사는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 얻는 거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천주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원론을 우리는 공로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공로구원론. 그런데 개신교회 안에 이 복음주의 안에 요즘에 무슨 얘기들이 이제 자꾸만 나타나느냐 하면 학문적으로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이단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학문을 잘 모르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학문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나중에 칭의함을 얻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칭의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맨 나중에 심판할 때 공적으로 칭의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태까지 산 삶을 다 고려해가지고 칭의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국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국 사람 가운데 얼마 전까지 덜햄의 감독이었다가 지금은 세인트 앤드류스의 조직 신약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책들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많이 이제 번역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의 얘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그분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입니다. 성경을 믿어요. 예. 나중에 따지고 보면 다 안 믿지만 그래도 상당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함 받는다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타락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이게 아까 누구 얘기하고 비슷해요. 천주교회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 다른 건데 왜 당신 그렇게 얘기하냐 당신 개신교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원칙이 뭐냐 전통으로 어떻게 얘기해왔던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꽈가지고 사람들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건 너무 그분 얘기를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긴 한데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선 한번 성경을 한 구절만 읽으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여러분이 알려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 다른 데 다 없어지고 이 구절만 남았다.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심판의 부활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다? 악한 일을 행한 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구절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앞부분서부터 한번 보세요. 5장 24절서부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진실로 진실로 그러십니다.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얘기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아멘 그러잖아요.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참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우리가 다 아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 하겠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죠? 혹시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영어로 기도를 한다. 그럼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듣고 아멘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지 말아라. 바울의 그 말하려는 바가 분명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면 못 알아듣는 말로도 막 기도를 합니다. 그죠? 성경이 분명히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고 그래야 너희가 아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난 다음에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멘을 두 번씩이나 해놓고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된 말은 전부 다 아멘 아멘 거예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진짜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믿었으면 어떻게 됐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죠? 영생을 얻었고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믿어야 되냐? 영생을 얻었다는 것까지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또 믿을 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숫자 써 있습니까? 심판이란 말에.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무슨 숫자 써 있어요? 일자 써 있나요? 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 이렇게 돼 있죠. 내 성경은 그런 거 안 돼 있는데 그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성경 안 돼 있습니다. 나쁜 성경입니다. 그죠? 그거 있어야 좋은 성경이에요. 그죠? 지금 그거 없는 성경 가진 분들은 대개 주석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성경 가운데서도 좋은 성경은 거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나온 주석 성경도 이게 주석 성경인데 이게 아가펜가 뭐 그런데 라이프 성경인가 없어요. 그죠? 그거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의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인상을 줘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심판대 앞에 서서 뭐 받지 않아요? 정죄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잘 살아서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 산 삶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 그래서 정죄를 안 받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감사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요. 나중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영역 가운데 있다. 이 말을 강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의 영역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까? 왜 이상한 이단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이상한 복음주의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이 좋은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헤매지 않도록 바른 가르침 속에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나중에 예,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말에 비추어서 29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거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건 왜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예요. 부산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자마자 딱 죽으면 선한 일 못합니다. 십자가상의 한평강도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선한 일 했나요?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만일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세미 펠라기아니즘이에요.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서 악한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 뭐 그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선한 일을 향해 그 돼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철저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루터파도 이거를 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알미니안, 그 감리교나 성결교 일부도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가장 강하게 얘기하냐? 개혁파 사람들이 이걸 가장 강하게 얘기하냐. 그렇죠? 개혁파는 두 가지가 특성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이 행한 어떤 것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근거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용어가 뭐냐면 율법의 제3의 용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3의 용도.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은 첫째로는 사람들한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의 신학적 용도라고 그래요. 죄를 깨달아요. 헉, 이게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튜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인데, 죄를 막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런 사람은 천벌 받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죄를 마구 짓지는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이걸 율법의 정치적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치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제3의 용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니까 세 번째 용도라는 겁니다. 이건 중생자를 위한 것인데, 중생자는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 성도들은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구나.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대로 신약에. 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근데 그 수사법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수사법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래요? 그럼 굶어 죽을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게끔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한테 그러려면 나가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다 알아들어서 안 나가요. 요즘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들 진짜로 나갑니다. 그렇죠? 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나가주구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는 얘기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수사법을 알아들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구약 얘기는 그냥 가져오진 않아요. 그죠? 며칠 전에 그 간증 들었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먹느냐? 이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바꿔요.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곡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율법에 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사를 할 때 가운데 있는 곡식만 베도록 돼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곡식은 베면 안 돼요. 그죠? 왜요?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동물들 와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농부라면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꼭 그렇게 바깥을 내다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바깥을 내다 두도록 했어요?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정신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가 밭이 있다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농사할 때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소위 이삭 죽는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타작을 할 때 룻과 라무의 얘기 가운데 보면 이삭 죽는 여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 해줘요. 왜 우리 거 가져가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후히 펼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율법의 제3의 용도입니다. 너희는 두 종류의 옷감을 짜서 입지 말아라. 구약시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혼방옷 입으면 안 됩니까? 거의 다 혼방옷인데. 그렇죠? 다 벗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입고 살아도 돼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왜 두 종류의 옷감을 짜서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 종류의 곡식을 같이 섞어서 재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위에는 토마토고 밑에는 감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수확해서 먹으면 안 돼?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예? 돼요. 예? 신약시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까지 규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분명히 구별을 해라. 삶에 있어서. 그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를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한 음식이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따지지 않냐고 다 먹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혁파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파는 철저히 이신칭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요 점에 있어서는 루터파하고 똑같아요. 루터파도 같아요. 복음주의 가운데 루터파도 같은데 이신칭의에 근거하면서도 율법의 제3의 용도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화되어지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면 성화가 무시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성화를 늘 강조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도리에 있어서 가장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거죠. 개혁파만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이제는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의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느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계시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된다. 소위 사적인 계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신앙고백서 제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성경에 관해서 이제 고백을 해요. 거기에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목이 다 써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써놨을까 다 아는 건데 왜 그래요? 17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여기다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런다. 공동번역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니고 지금 이 66권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해놓고서는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던 모든 방식은 이제 그쳐졌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고 했는데 음성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개혁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의 가르침은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느슨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중심적이라고 이 천주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느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다. 이게 개혁파 교회예요. 그죠?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옛날에 천주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하면 개인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또 어느 한 교회가 그러진 않는데 2세기, 3세기, 4세기 쭉 가면서요. 점점점 아, 이렇게 하니까 은혜스럽네. 그거 다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은혜스럽네. 자, 보세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카타콤은 동굴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촛불부터 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천주교의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촛불 켜는 순서입니다. 예? 카타콤에서 하지도 않는데 옛날에 이게 조명을 위해서 킨 거였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초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밝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게 거기 의미가 막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촛불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은혜스럽다고 하는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은혜스럽다. 근데 그럴 때 뭐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신약과 구약을 막 뒤섞는 게 작용합니다. 옛날에 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죠? 일곱 촛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그게 있었는데 우리 예배할 때 촛대를 장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멋있어지는 교회들은 여기 촛대가 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는 다 그 있어요. 예? 그 촛대 촛불을 밝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렸잖아요. 예배하면서 향을 피웁니다. 동방교회 아주 심해요. 지금도 향 피웁니다. 그다음에 천주교회도 향 피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 시편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층계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이제 층계를 만들어 놓고서 층계로 올라오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가지고 섞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짬뽕 한다고 그러잖아요. 짬뽕을 해가지고서는 뭘 만들어내요. 하여튼 은혜스럽다고 하는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파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배할 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없앴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뭐였죠? 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루터파 안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있는 상들은 다 없앴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상은 없앴어요. 대신에 세월 맨 처음에는 바깥에도 없앴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예배당 바깥에는 상이 있습니다. 루터파 교회들이 가끔가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상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조각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멋있는 예수님 상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천주교 지역은 그게 부지기수로 많죠. 여러분 브라질에 보면은 예수님 상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천주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멋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처님 상도 있는데 예수님 상이 있으면 좋지. 종교개혁 하면서 그게 다 없앤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머지 순서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나머지 순서. 촛불을 핀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거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다.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 성경 얘기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개혁파 교회는 어땠냐면 예배와 같이 중요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해주셨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침을 따라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거 막 가져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진공 가운데 있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 천주교의 순서 가운데 신약적 근거가 없는 건 전부 다 뺀 거예요. 뭘 뺐느냐? 예를 들어서 촛불 켜는 순서 없앴어요. 향 피우는 거 없앴어요. 프로세션도 될 수 있는 대로 없앴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성경적 요소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의 선배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청교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렸고 그 정신이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천주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배 순서를 딱 짜놓습니다. 그걸 기도서라고 그래요. 기도서라는 게 기도 내용 그게 아니고 기도 내용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기도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할 때든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 하면 잘못된 게 그냥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 본문도 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은 어떤 성경 본문, 구약한 본문, 시약한 본문 읽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 말 자체가 예배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재밌어요.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 교회는 순서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그거 안 하려고 수많은 청교도와 수많은 개혁파 사람들이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죠? 자, 한번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예배해야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옛날서부터 하던 그 전통대로 예배하는 게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3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해도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괜찮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적 요소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요소들이 대개 그런 요소들입니다. 늘 검토해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자꾸 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배는 영 안에서의 예배여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 여러분이 예배 순서 가운데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이 예배가 주께 올려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내 존재 전체가 주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영 안에서의 예배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그에 대한 인식이 흐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루터파 교회도 복음주의 교회인데, 루터파 교회는 향도 피우잖아요. 촛불도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찬을 나눌 때 무릎을 꿇고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받으면서 어떻게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하냐. 무릎을 꿇어라.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공할 만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할 때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큰 원칙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요.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잘못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주일쯤 되면 우리 친구들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촛불 예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죠? 촛불이 자기를 막 태우면서 자기를 희생하듯이. 우리 교회에서의 그 반대한 사람 딱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왜요? 불안하시잖아요. 이거 불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청소, 예? 어떻게 해? 예? 어린 마음에 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들이 도와가지고 다 해드릴 텐데 뭐 걱정하시냐, 제대로 우리 예배하는 게 멋있는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 교인인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그거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이 없는 거죠.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죠? 좋은 동기에서. 나쁜 동기에서가 아니라, 예? 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무식함은 용감한 거죠. 그죠? 우리의 개혁자들이 일부러 그런 걸 다 없앴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촛불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얼마 전서부터 모든 개신교의 결혼 예배에 이상한 순서가 등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대개 첫 번째 순서 뭐예요? 정신 없는 교회 결혼 예배. 신랑 신부 어머니 나오셔서 화촉을 밝혀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예배당에서 할 때도 막 그래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진짜로. 예? 어쩌다가 이제 예식장에서 이걸 하게 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더 구태여 거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식장에서 혼인하면은요, 이게 30분 내에 모든 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언제서부터 이제 신경전이 있느냐? 미리 말씀합니다. 예식장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들한테. 우린 그거 안 하니까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래요? 원숭이 보듯이 봅니다. 예? 다 그냥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그죠? 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하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건데 이게 국적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화촉 밝히는 게 뭐예요? 첫날 밤 신방에 촛불 밝히는 게 화촉 밝히는 거잖아요. 그 예식장에 불 밝히는 게 화촉 밝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결혼을 예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이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양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잖아요. 딱 성도들이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무지 떠들지 아니하도록 분위기가 딱 가야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파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성경에 비추어서 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배워나가면서 하나하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도 옛날 천주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장로가 있잖아요. 집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를테면 목사가 되는 사람만이 장로입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 이외 우리 개신교적 용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천주교 용어로는 신부님 외에 장로가 없어요. 그죠?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없어요. 천주교회는 신부님만 장로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되기 전에 잠깐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도사님 이잖아요. 강도사님 1년 하다가 이제 목사님 되잖아요. 강도사님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제라고 하는데 그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집사고 장로입니다. 근데 성경에 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걸 회복해낸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있고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 장로님들 가운데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요 피 흘려가면서 이것을 회복해낸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왔더니 목사, 장로, 집사에 있어서 교회는 다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별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그런 거 다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해서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을 세우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중요한 정신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파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냐? 한국 교회만큼 집사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아무도 집사가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집사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네바 같은데요. 피난민들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제네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사실 귀찮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목회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오느냐 하면 유럽 각지로부터 제네바로 와요. 왜 오느냐? 마치 사람들이 개혁파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유럽 각지에서, 불란서에서, 여기는 전부 다 천주교니까요. 자기네 자신 다 버리고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요, 그 사람들 정착금을 대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대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빌려줘요. 예? 그래서 빌려준 경우는 나중에 자기가 돈을 얻게 되면 그래서 갚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제네바 교회 이탈리아 피난민 교회 집사님의 장부가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고 나중에 갚았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일인 거예요. 그죠? 집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핍절한 사람이 없는가 하는 걸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은 도움을 얻겠죠. 도움을 얻는데 교회에서 또 어떤 가르침을 받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복지 혜택을 받을 때 폐단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대개는 이건 공돈이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미국에 얼마 전까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조금만 주냐고 왜 더 안 주냐고 막 그래요. 미국서도 막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기가 이제 벌어서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은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 하던 것이 이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동시에 뭘 가르침을 받아요? 네가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뭘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 그걸 살펴서 나누어주는, 그죠? 사회봉사적 기능을 하는 일이 집사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이 집사가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아무도 그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이죠. 잘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게 개혁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도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자꾸 성경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에 교회의 구조나 행정이나 하는 일들이 성경적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천주교회는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와 집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위 성직자들만 장로와 집사예요. 그게 그대로 어디도 있느냐면요. 루터파 교회도 그냥 있어요. 성공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성공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돼서 나온 게 감리교회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도 워낙은 목사님들만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목사가 있고요. 집사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감리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한국에는 주로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리교회가 옛날서부터 이제 자기네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교회는 다 성도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려고 성도들 가운데 장로 집사 뽑은 건 아니고 우리도 그런 거 있어야 열심히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한국에 그게 생겨진 거예요. 저는요 감리교회 사람들한테 그거를 세계 감리교회에 수출해야 된다. 예? 정말 그러면은요 감리교회가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뽑혀요.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뽑혀지는 거예요. 하나만 폐지하면 돼요. 뭐만 폐지하면 되느냐?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은 뭐예요? 장로님들을 감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장로는 그리고 어떤 때는 감독은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가 꼭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천주교회나 성공회나 감리교회처럼 장로님들 위에 무슨 감독이 있고 그 위에 대감독이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없앤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게 쉬운 거지만 오랫동안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던 교회에서 그 감독 없애자 그게 쉬웠겠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중세 유럽의 어떤 도시로 한번 가봅니다. 중세 유럽의 어떤 도시. 그러면요 마을 한가운데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꼭 그 중앙에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거행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배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부예요. 영적인 아버지. 예? 신부. 예? 그분이 30살 낳았을 때 80살 난 교인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어로 표현한 father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장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마다 또 다른 때도 매일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피 없는 형태로 재현하는 제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단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한 마을 안에 그런 예배당이 여러 개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예배당이 하나뿐이었으면 편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 예배당이 있게 됐습니다. 옛날서부터 있던 그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가 있어요. 거긴 계속해서 신부님이 계시고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침례교회도 있고 그 옆에 장로교회도 있고 그 옆에 감리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가스펠 홀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스펠 홀은 우리 순복음교회 비슷한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마을에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게 돼요. 그럼 무슨 이제 질문이 나타나죠? 이 가운데 어느 게 진짜냐? 그런 질문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느 게 진짜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가운데서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교회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를 매주 하는, 매일 하는 교회. 자기들은 그런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의 구속의 효과를 재현해야만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는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나머지 교회들을 우리가 흔히 지금 복음주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그 가운데서 현대주의 교회들이 있겠죠. 이거는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성경을 다 믿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잘 안 믿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부분을 안 믿는 교회들이 현대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개 현대주의 교회들은 막 이상한 가르침들이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와는 달리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주의 교회에서는 그거 어떠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뭐 괜찮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아주 좋다고 언급되어지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목사님 설교는 늘 은혜스럽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현대주의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섞여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나머지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인데 그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예배의 형태나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로서는 그 중에 가장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교회의 회원이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교회 회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두 가지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역사적 전통 가운데서 개혁파 교회의 그 전통에 가장 일치시켜서 성경적으로 자꾸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고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을 같이 격려를 해가지고 너희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게 아니라 격려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성경적으로 나가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네 복음주의 교회와는 다른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죠? 우리로서는 이런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형제로 인정하면서 끌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장로와 집사님을 세웠을 때 그걸 칭찬해 줘야 돼요. 정말. 그건 좋은 거다. 근데 야, 형식적으로만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직분을 행하게 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을 행하게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전 교인의 집사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름만 집사, 예? 그건 무의미한 일이란 말이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게끔 해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개혁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이게 뭐예요? 개혁교회가 되는 건 별다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벤자민 비 월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성이 월필드예요. 전쟁터예요. 그죠? 성이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태어난 가족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이 워필드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얘기해요. 칼빈주의는 정상에 이른 기독교다. 정상에 이른 기독교라는 건 뭐냐? 이중적 의미를 지는 건데 정상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왕 기독교인이 될 거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정상적 모습, 최고봉의 모습, 그게 칼빈주의다. 근데 문제는 우리조차 칼빈주의에 충실하냐? 이게 문제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질문합니다. 10분만 질문하고 이제 쉬고 이제 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질문. 생각보다 지루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재밌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졌죠?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그죠? 예. 질문. 예. 안 하는 거죠. 예. 결혼식을 우리는 예배로 하는 거죠. 워낙 개혁파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네바에서 예배를 개정할 때 혼인과 예배를 같이 개정해요. 어디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예배로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한 요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로 좀 드려야 된다. 예배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캠페인을 더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돈을 좀 안 쓰는 운동. 다 남들처럼 하기 위해서 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렇게 가면서 그죠? 그래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예배 순서가 끝난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그 친구들이 하나씩 뭔가를 해주면 좋아요. 바이올린도 좀 해주고 시도 낭송을 좀 해주고 그래서 일종의 문화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즐길 수 있게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게 예배를 하는 거다. 그죠? 하도 엉터리니까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거는 시민의식으로서 그냥 결혼식으로 하자 그런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워낙 개혁교회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이걸 예배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는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나타난 그거예요. 워낙은 늘 교회에서는 예배로 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갑자기 튀어나온 교회가 아니라 16세기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회 때부터 예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사로 했어요. 이거는 성사는 아니고 예배다. 혼인 예배 그렇게 해왔던 거죠. 또요. 예. 한국 문화에서 장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두 가지를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배가 한 번은 정말 공식적인 예배가 있으면 좋죠. 나머지 예배도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발인 예배에 해당하는 것. 그건 공식적인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여야 된다. 그죠? 나머지는 없었어요. 워낙. 그 예배 하나밖에는. 그러니까 매장지에 가서도 전통적으로는 그냥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해왔고 뭐 학원 예배도 해왔거든요. 그걸 굳이 또 안 한다 할 필요는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발인 예배에 해당하는 예배가 그게 장례 예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발돼야 될 게 있는데 누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회에서 이제 옛날서부터 해오던 대로 계속 성도들이 와가지고 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좀 개발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짜가지고 왜냐하면 관련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니까. 몇 번 예배를 그러니까 소위 가족들에 대한 위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례 자체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추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지난번에 간증하시기도 했는데 가정 예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일 가정 예배를 해야 합니다. 딱 가정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듣고 계속 하기로 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지금요 가정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없어집니다. 왜요? 학원 가서 안 와. 그죠? 12시 넘어서 와. 그래가지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요. 대학 가면 다시 하느냐? 거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가정예배를 해야 되는데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큰딸 생일이다. 그럼 그 가정예배가 뭐가 돼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생일 감사예배가 되는 거. 그냥 가정예배인데. 그잖아요? 요 전통이 일어난 게 좋아요. 그런데 이날이 돌아가신 아버님 일주기다. 그러면 일주기 추모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정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예배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혹시 그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와도 좋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죠?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늘 가장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 전통이 계속되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야죠. 또 예. 그렇죠. 그렇죠. 자꾸 고쳐야죠, 우리도. 그렇죠. 그때 이제 뭐가 좋으냐 하면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이제 서구에서 발전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같이 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하도 있어서 한국 교회가 1884년대에 새롭게 이제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예? 옛날서부터 있던 교회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특성이 우리에게 있게끔 자꾸 노력을 해나가야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촛불 예배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전통에서 어긋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가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은혜스럽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성경적 전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걸 없애는 작업. 그게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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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예. 맨 처음에 주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새로운 신약교회의 창설 직원으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도나 디모데나 마가나 누가나 사도가 아닌데 사도 곁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사역을 끝내고 나면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엔 교회 안에 항상 있도록 하신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교회 안에 항상 있도록 하는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직분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직임을 계승하지 않아요. 그죠? 주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도록 세우신 분이 목사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분이 장로고 목사님도 그 역할을 하지만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독특한 신약적 직임 이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질문 안 하면 오늘 밤 잠 안 온다. 있어요? 없으시죠? 에, 10분 쉬신다고 그랬죠? 그죠? 목사님. 예, 10분 쉬시고 이제 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